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역사하시는 주님, 또 은혜 주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의 양식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영을 살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꿈이 있고 또 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 비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 이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갖습니다. 아, 하나님의 꿈, 그것을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저도 이루고 싶습니다. 해서 여기에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또 거기에 마음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굳이 그것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연령이나 혹은 뭐 학업이나 혹은 지역이나 혹은 성별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대개 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이고 그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 대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지금 내가 나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보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루하루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습니다. 나 하나 붙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 나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나도 지금 하루하루가 괴로운데 어떻게 거기로 나아가겠느냐. 그건 좀 여유가 있고 그건 좀 편안하고 그건 좀 살만할 때 그때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부정적이 되어버립니다. 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거나 혹은 이 상태를 바꾼다는 것, 이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지금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한다? 또 새로운 장소로 나아간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새로운 일을 한다? 이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에 지금 안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지금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지금 너무나 편안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놀라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으로 인해서 너의 어려움, 너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보면 하나님은 그 꿈을 더 새롭게 하고 발전시키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게 해주시리라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하루하루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유지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사실 조금씩 조금씩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처럼 몸이 쇠해지는 것처럼 돈을 소비하게 되는 것처럼 벌어들이는 것은 없고 소비하게 되면 언젠간 고갈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이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어려움에 닥칠 때 문제가 생길 때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면 그 꿈을 찾으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정말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작은 꿈, 그의 작은 비전, 그의 소박한 꿈, 혹은 그의 깨어진 꿈, 그의 실패된 비전을 어떻게 놀랍게 이루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는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고 그 양떼를 이끌어서 호렙산까지 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왜 양떼를 치고 그리고 그 양떼로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그는 무슨 연유로 혹은 무슨 이 인생 역정을 거쳐서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그의 삶을 좀 거슬러서 돌아가 보면 됩니다. 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내에서 피지배층 노예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모세는 특별하게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자로 살아가면서 바로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했을 때 그는 애굽 사람이 노예로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치는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격분했습니다. 내 핏줄, 내 동족, 내 정체성의 근본,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애굽 사람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치고 때릴 수 있느냐. 격분해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린 것이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왕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그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드로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사람을 죽였던 그때 혈기왕성했던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는데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된 거예요. 양떼를 잘 다루었고 그 양떼로 만족했고 그 양떼를 치면서 좀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호렙산까지 양떼를 끌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양떼를 치고 나이도 많이 든 이 모세를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면 하나님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설명하시면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주님의 꿈은 모세를 보내어 그를 지도자로 삼아서 내 백성,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게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종으로 살고 있던 그 엄청난 수의 민족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며 그것을 허락하기도 어렵겠지만 어떻게 나 같은 이 양을 치는 자가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해낼 것인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죠. 그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내가 누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이도 많고 양치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임을 얻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정적인 반응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또 아니다. 네가 가라 할 때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또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해봐라. 넌 할 수 있다 하는데 모세가 결국에 한 말은 뭐냐면 4장 13절에 모세가 가로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는 보통 부정적인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소서. 모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꿈을. 그래서 그는 도저히 자기는 못 가겠다. 그 비전과 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거부하였고 부인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아까 그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는 40살에 혹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내가 바로의 왕자로 또 자라오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위치와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자격을 갖췄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 종으로 살았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바로의 왕자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사람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실수했습니다. 그는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는 너무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로 인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장 위에서 아래로 처박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망자로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양을 상대하는 자로 도피하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그의 비전은 실패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배운 것도 다 까먹었어요. 왕자로 살면서 배웠던 그 모든 학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아는 것은 양에게 관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 그가 주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거부하며 부인하며 보낼 만한 좀 젊은 사람을 보내소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소서, 말 잘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그가 거부하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 깨지고 파괴되며 그리고 침체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삶을 너무나 아주 극단적으로 보았을까요? 그렇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봅시다. 그의 삶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리고 그러기서 그것을 가지고 왜 모세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거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양떼를 치는 이 생활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 그리고 또 양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양떼, 우리 양을 이렇게 조조조조 따라오는 이 양떼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이 양떼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냥 있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산, 호렙산, 거룩한 산, 그 산에 가서 그곳에서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이끌고 왔던, 그러니까 나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름 바빠요. 나름 꿈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양떼를 잘 먹이는 것이죠. 지금 그거 하느라 지금 바쁜 와중인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꿈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충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양떼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양떼를 계속해서 늘리고 불리고 그래서 이걸 계속 큰 이 양 주인이 돼보려고 하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를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싫은 것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과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하는 거를 하면서 내 일을 해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 하는 일 그만두고 내 일을 해라 라고 하십니다. 너 하는 일 잠시 중단하고 내 일을 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일이 좋고 마음에 들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모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결국은 사실 먼저 내 것을 포기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절박하다 할 때에도 역시 포기할 수 없고 내 것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모세의 거부에, 모세의 부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그럼 너 양 쳐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너가 말을 못하면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주님은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간데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갑니까?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줄 테니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해라. 그러면 너가 달라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도 줄 것이다. 권능도 줄 것이다. 카리스마도 줄 것이다. 지혜도 리더십도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야 된다.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로 다시 한번 바로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모세가 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세를 붙드셨을까요? 그렇게 싫다면 그냥 내버려 둬야죠. 하기 싫다면 그냥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악착같이 붙들고 또 악착같이 또 설득하고 그래서 그 꿈을 받아들이게 그 꿈을 순종하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기 싫다는 사람인데 못하겠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일을 가장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원래 누군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할 때 일단 좀 두고 보십니다. 그때 얼른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소원 속에 뭐가 생기는 것을 보게 하시냐면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분리가 됩니다. 좀 기다리다 보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님은 이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주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갈등하지요. 고민하지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따를까 내 것을 따를까 막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딱 이룰 때 그는 그 일을 너무 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기의 욕심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딱 붙어있을 때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을 내 일처럼 해버립니다. 내 일인지 하나님 일인지를 구별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딱 분리가 돼서 아 이건 내 일이고 내가 원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딱 구별이 되고 내 것을 딱 내놓고 하나님의 것을 딱 붙들려고 할 때 그때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배웠던 학식을 쓴 게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왕자라는 신분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뭘 했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바로입니다. 바로가 제일 힘든 문제였어요. 근데 바로를 이기려면 바로를 극복하려면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온전히 증거하고 하라는 대로 가서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데 모세가 그걸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몽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룹을 짓는다든지 조직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고 모세는 그냥 순전히 바로와만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와의 상대 속에서 그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이제 베풀 때 그냥 하나님 하라는 그대로 한 거예요. 모세는 너무나 잘했습니다. 정말로 출애굽을 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그는 온전히 나타내고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어요. 자기 지혜가 아니라 자기 전략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만이 그는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사람이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다 해서 그가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기 그래서가 아니라 혹은 그가 뭐 지혜를 배워서가 아니라 혹은 그가 양을 쳤었다는 것도 의미가 없었고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다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만이 그의 삶에 나타났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혈기가 다 빠지고 발톱도 다 빠지고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할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된 때 주님의 일에 가장 합당하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에 순종일 때 그는 출애굽의 엄청난 일, 우리가 뭐 100사람 움직이기도 힘든데 1000사람 움직이기도 힘든데 장정만 60만, 남자 어른만 60만, 그러니 부인하면 60만 혹은 애들 하면 또 60만, 하여튼 100만은 넘어가는 엄청난 이 민족을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니고 그게 꼭 옆으로 새버리게 됩니다. 그게 꼭 내 꿈과 비전, 그래서 꼭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 꿈이 깨졌을 때, 지금 내 꿈이 무너졌을 때, 지금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가장 알맞은 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바로. 혹은 지금 내가 편안하고 안주하고 더 하나님의 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때, 그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택하면 지금 내가 결핍된 게 아니니까 너무 가난하게 산 게 아니고 너무 아주 외롭게 산 게 아니고 너무 아주 힘들게 산 게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산 그런 삶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 너무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많은 사람, 괴로움이 너무 많은 사람, 결핍이 너무 많은 사람, 어쩌면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것을 또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어떤 신념을 자기의 어떤 경험을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평안한 삶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이 하나님을 꿈을 비전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 정말로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억압되고 그리고 얽매이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거기서 해방시키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세계에서 이 우주에서 우리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꿈과 비전은 그럼 포기되는 것일까요? 내가 그것을 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 일은 다시는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더 온전하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원래 3장 1절에서 시작된 장면이었는데 모세는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양 무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게 그게 그가 원래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양 무리를 잘 먹이는 거, 양 무리를 잘 치는 거, 그게 그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을 때 그가 결국에 이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전에는 누구를 인도했었다고요? 양떼를.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인도하고 있다고요? 백성들을. 어디에서?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전에는 네가 양을 데리고 이 산에 왔었지만 다음번엔 네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오리라. 그게 증거다. 증거다.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려고 할 때 바로 그 자신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의 역사들이 그랬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야, 물고기 잡지 말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은 그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 그가 했던 일은 그저 이렇게 집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 집을 세우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집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꿈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꿈을 찾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평생을 노력했을 때 그가 이룬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막을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그가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이루었던 것은 뭐냐면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움 그리고 그러면서 그의 꿈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비에서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내 것을 붙들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내 것도 잊어버려요. 내 것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 거 하려고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도 이루고 내 꿈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이 설에 우리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시간이 지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얘가 이렇게 컸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이분이 이렇게 늙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뭐 했나? 나는 애들이 이렇게 클 때 나는 뭐 했나? 나도 늙었구나. 혹은 아, 이분이 이렇게 나이가 드셨구나. 나도 지금 많이 늙었구나. 혹은 나도 나이를 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뭘까? 내가 정말로 해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음 만남에서 또 다음 관계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뿐 아니라 내 꿈도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들로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그곳에 나의 꿈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을 먼저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뿐 아니라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도 이루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주의 약속의 말씀, 주의 능력의 말씀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축복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옵소서. 주의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했던 그것과는 지금 현재는 배치되는 것 같아도 주님을 먼저 찾으면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속에서 더 큰 것으로 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놀라우심을 증거하며 또 주의 높으심을 나타내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